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우리가 빌립보서 몇 개의 본론 단락들 중에 첫 번째 본론을 여기까지로 살펴보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2장 17절과 18절은 첫 번째 본론 맨 마지막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지껏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결론의 역할도 감당하겠죠. 본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신앙생활의 본으로 모델로 제시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17절, 1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교회 성도들에게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 사도바울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요. 18절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권면을 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길고 복잡하지도 않고요. 일단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해, 그러니까 너희와 관련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과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해요. 믿음의 재물, 섬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믿음의 재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재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의 믿음, 너희의 섬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뒷부분을 넘어가다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헌금을 아마 믿음의 재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뭐 비단 돈만, 물질만 그렇게 국한해서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앞부분에 이야기한 게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 행동을 권면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끔 행동하라 이렇게 명령했고요. 세상 속에서는 빛을 바라는 사람들, 말씀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라.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행동들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인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드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 재물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란 앞에서 권면한 이런 행동들입니다. 뭐 조금 더 멀리 가보면 뭐 많이 멀진 않지만 성도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 역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앞부분에서 바울이 두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선한 일로 섬길 때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또 두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장차 하나님께서 상급 베푸실 것을 소망하고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바울을 본을 삼아서 귀한 마음을 품고 귀한 행동을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종종 믿음을 갖는다 그러면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지만 그게 모든 믿음을 다 표현하는 건 아니죠. 그런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교회 안에서건 세상 속에서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믿음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너희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과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죠.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살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한 거고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전제라는 건 이렇게 뭐 기름이나 포도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완전히 쏟아부어서 갖고 왔던 것들이 한 방울도 남지 않게 하나님께 다 쏟아부어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전제로 쏟아부어 드리겠다는 거죠. 이거는 앞부분에선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미 신앙생활의 본이 된다고 모델로 자기를 제시했어요. 근데 본이 되는 것, 이제 따라와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내가 나 자신을 지금이라도 다 쏟아부어 드리고 싶다.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권면을 했잖아요. 내가 잘 알려주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실제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잘 감독하고 평가하고 책망하고 꾸짖겠다. 이런 태도를 취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가 내가 권면한 대로 순종할 수 있게끔 돕고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이라도 내가 하려고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는 너 나는 나 네 신앙은 네 신앙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알려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고 힘을 보태고 협력하고 동력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겠다고 하는 거죠. 얼핏 보면 참 현실 속에서는 참 묘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소에 갇혀 있으니까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빌립보 교회가 파송교회처럼 역할을 하면서 무엇이라도 협력하고 동력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돕겠다. 나도 너희들을 어떻게든 세우는 일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조금만 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너희를 돕고자 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직분자로 사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여기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뭐 간수라든지 루디아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뭐 내가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순종 안 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 자기 몫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올곧게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나는 지금 형편이 안 좋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온 힘을 기울여서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바울은 17절 끝에 보면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자신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쁘다는 것을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했죠. 도대체 지금 무엇을 기쁘다고 이야기를 한 건가요? 기쁘다고 한 것. 우리가 인간적인 현실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에게 기뻐할 만한 아무런 여지가 없죠. 그런 조건이나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잠자리를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창창하게 펼쳐져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쁘다고 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도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참 귀한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은 내가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세웠던 목적들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건 한 가지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높여줬기 때문에 이처럼 자기와 관련된 건 한 가지도 없고요.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섬겨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믿음으로 살면 조금 더 그들이 섬기며 살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을 품으면 그들이 온전하게 실천하면 그게 바울의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이제 본론 첫 번째 단락 맨 마지막 결론이고 맨 마지막 권면이 요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를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마지막 명령입니다. 사실 이 한 구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기뻐하라는 거. 종종 이 삶의 현실이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젠장. 기뻐할 일이 있으면 명령하지 않아도 다 기뻐할 텐데 뭐 굳이 이런 것까지 기뻐할 수 있게끔 뭔가를 좀 주든지 상황을 바꿔주든지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해주면서 기뻐하라 이래야지. 아니 뭐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고작 하는 말은 앞에 가서 순종해라, 옆에 있는 사람 너보다 지질이 못났지만 한 마음이 되어주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줘라 뭐 이러면서 기뻐하라, 이러니까 이게 기쁨이 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바울이 누렸던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가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계속 했던 이야기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앞에서 했던 그 권면대로, 아, 네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 섬길 때 한마음 한뜻이 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일들을 감당할 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더 훌륭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결실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기쁨을 누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권면들을 많이 하는데 각각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이 권면을 참 많이 했어요. 기뻐하라고 하는 권면을 많이 했어요. 뒤집어 보면 성도들이 참 지지리도 기뻐할 일이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낮고 천하게 살고 또 상대방에게 직장생활하면서도 부당한 압력,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아서 그래도 웃고 대하는, 온유하게 대해야 되는 그런 처지들이 많이 있어서 참 짜증이 나고 힘들고 불편한, 피곤한 그런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기뻐하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뻐하라. 오죽하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언제나 똑같습니다만 말씀들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곤 합니다. 나는 언제 기뻤나? 지난번에도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언제가 제일 기뻤나? 여지껏 살면서. 뭐 애를 낳아본 사람은 없으니까, 애를 키웠던 청년들도 없으니까 언제가 제일 기뻤나? 그러니까 다들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특별히 기뻤던 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작 생각하는 건 시험 잘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다고요. 우리가 다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육적인 것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것 아니냐.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영적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영적인 것에서 기쁨을 누려야 그래야 그것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기쁨이 되는데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리고 그것이 육적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되지 못하면 참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가 참 어렵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머리에서는 그냥 아 감사하다 기쁘다 하지만 사실은 아 뭐 그게 그렇게 기쁜가 이렇게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교회 나오는 것도 귀찮고 그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별로 기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맹인으로 살고 있고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여지껏 살면서 무엇이 제일 기쁜가 그랬더니만 청년들 중에 형식상으로라도 왜 교회 오면 마음은 안 그런데 입으로만 이빨은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형식적으로라도 예수님 만나고 교회 나오고 성도들 만나게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고 다시 물어봤어요. 자, 여지껏 살면서 뭐가 제일 기뻤느냐 그랬더니 한 녀석이 예수님 믿게 된 게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기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기쁨이 필요할 때 아, 난 이렇게 정말 짜증 섞인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내가 기쁨을 누릴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어볼까? 여행을 갈까? 이런 건 말고 무엇을 해야 기쁨을 누릴까? 그때에 아,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좀 저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내가 그 사람과 한마음 한뜻을 이루었을 때 그때 참 기쁨을 누렸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겸손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때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내가 겸손한 마음을 품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욕심을 다 이루어도 마음이 허하기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을 때 참 기쁨이 있었는데 기도했을 때 말씀을 나누었을 때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그 신기한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참 가슴이 뛰고 기쁨이 있었는데 이런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지금 기쁨이 필요하니까 전도해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 기쁨이 필요하니까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너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주면서 그때 내가 기뻐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옆에 있는 사람들 잘 섬겨주는 마음,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돌봐주는 실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누리는 기쁨들을 누리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다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주님의 기쁨을 구하고 사도 바울의 기쁨을 구해서 주님 비록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바울이 기쁨을 누린 것처럼 저도 비록 형편이 좋지 못해도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쁨이 가득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메말라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갈 때에 우리가 허탄한데 마음을 두거나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고백했던 이 간증을 또 권면과 명령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형편이 좋지 못해도 가난하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또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교회와 성도를 세우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합당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대로 주님께 아뢸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